예, 오늘은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2020년 우리 교회 표현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이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가지고 벌써 졸업하는 시즌이 됐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졸업을 축하하는 이 자리들이 좀 많이 축소되고 원래 모습하고도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부에서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엘리먼트리 초등학교는 카일리 틸튼이라는 여자 학생이고요. 또 알렉스 문이라고 우리 문 집사님 아들. 그다음에 미들스쿨에는 리차드 문. 그래도 문 집사님. 문 집사님 내가 자녀가 좀 많으시잖아요. 졸업하는 아이들이 매번 이렇게 있어요. 우리 하이스쿨에는 우리 김민석 군, 또 우리 칼리지 조대인 군. 오늘 특별히 두 학생이 참석했는데요.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석 군과 대인 군 잠깐 나와주시죠. 우리 형제님들. 먼저 형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장 조대인 유스그룹 대학과정을 수료하였기에 2패를 수여합니다. 2020년 5월 31일 올랜도 제1장로교회 축하합니다. 졸업장 김민석 유스그룹 고등과정을 수료하였기에 2패를 수여합니다. 2020년 5월 31일 올랜도 제1장로교회 축하합니다. 네, 딴 때 같으면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은 조금, 그래서 그냥 사진만, 인형사진으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붙여주세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지만, 사진은?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초등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졸업하는 애들은 계속 생기는데 이제 들어오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가정들뿐만 아니라 다산의 축복이 계속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교육부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학과정을 졸업한 학생은 이제 또 취업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등과정을 마친 학생도 이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학기가 어떤 식으로 오픈할지 또 모르는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매주에 일부 예배와 EM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고요. 교회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배 녹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마치고 이렇게 나갈 때에도 이제 인사할 때 우리가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놓지 마시고 나가실 때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대화를 나누실 때도 될 수 있으면 거리를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혹시 한국에 있는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마스크를 쓰고 10분 정도 거리, 그러니까 10분 정도를 대화했는데도 이게 번졌습니다. 코로나가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이렇게 그래도 일부라도 듣고 나름대로의 여러 부분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들어오실 때 또 나가실 때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손 또 이렇게 씻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 예배를 그동안 계속 못 드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안 드릴 수도 없고 모임을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짧게 길지 않게 여러분들이 봐도 지루하지 않도록 그러나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주 동영상을 제가 혼자 찍어가지고 올릴 겁니다.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일날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동영상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교리나 성경 공부 또 여러가지 신앙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올릴 예정이에요. 지금 제가 카메라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리기 전에 카톡으로 올라왔습니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 계속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집에서라도 계속해서 카톡으로 올려드리면 주간 성경 읽기표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도 계속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이 참 많고 또 정상적인 삶으로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의 지금 인종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여러 폭동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인권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예배 시간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들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길과 진리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주님께서 이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온 땅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며 시달리는 두려운 이 세상에도 믿음을 지키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려 힘쓴 모든 주님의 권석들과 함께 주신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뒤로 닫힌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에게 향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아서며 의와 진리로 향해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무리에게 강림하셨듯이 성령님이여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갈라져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위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에 강림하여 주셔서 나태한 저의 영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물들고 타협했던 저희의 교만하고 강팍했던 마음을 주여 성령에 불러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라고 명하신 것을 쫓아 모든 것을 이행하여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하신 주여, 저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여 저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됨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영육간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오니 그분들의 기도와 저희의 중보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유스 청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저희의 모든 자녀들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큰 뜻으로 그들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달란트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들이 주님께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달란트를 주님의 나라를 몇 배로 확장하는 일에 쓸 수 있는 충성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학년, 새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는 많은 변경된 새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발길 위에 등불로 밝혀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주여, 이제 단위에 서실 김 목사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기름 보여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메마르고 목마른 저희가 생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부흥과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와 죄인들로 인해 어두워진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수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한 25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마치 메마른 나무에 물을 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공감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공감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줄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 또는 아픔을 반감시켜주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북돋워 줍니다. 성령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아시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단 한순간 어떤 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인 이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약속의 말씀은 마지막 만찬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날이 되었고 또 떠나게 될 텐데 그 떠난 후에도 그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이 성령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와 40일 동안을 함께 지내셨는데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 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날 한 장소에 함께 모였는데요.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셨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한 것과 그들이 함께 모여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에 성령님은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이끌어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로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스데반을 죽일 때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였던 사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점차 확산되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럽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흥을 했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는 정말 마음 따뜻하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냈죠. 그리고 그 바나바는 또 사울이라는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하게 되므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공동체는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었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파송해서 더욱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이 사울을 전도자로 파송을 하게 되고 이들이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그리스, 고린도,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의 모임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들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끄셨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여기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의 단순한 파워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며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라는 표현은 아주 복합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은 성령님께서 기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제시하시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의 일부분이죠.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전체가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어떤 일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거에만 한정 지으면 조금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로마서 전체를 조금 이해하면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를 해방시켜줍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특히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 11절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속에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생명력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셔요. 둘째로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종의 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아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당시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권에서는 양자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아이를 내 아들로 입적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모든 권위와 내 것들을 다 이 아이에게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썼을 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셨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분이 살려주신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신분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소망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장차예요. 그 말은 무엇이죠? 지금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장차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는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아있는 우리의 삶,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삶이 쉽지 않다는 거죠. 참된 해방을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탄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탄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다는 거죠.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삶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들 때가 있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기 위해 힘들 때가 있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과 거스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늘 내 것으로 채우고 싶지만 주님은 늘 우리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자꾸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고 탄식으로 가득 찰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랑 전화하는 것을 너무 자주 설교 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랑 늘 얘기하다 보면 서로 기도하자, 기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야,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끊이질 않을까? 왜 이렇게 근심이 끊이지 않을까? 그게 우리라는 거죠. 늘 기도하지만 여전히 염려와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때로는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걱정에 어려움에 짓눌려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참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 속에서 오늘 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 일 중에 하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힘들고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가까이 있는데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또는 자녀도 절친하다는 친구들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 저 정도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지. 나의 진심을 알아주겠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알아주겠지. 나의 어려움들을 이해해주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몰라줄 때 우리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누군가가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늘 갖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의 이러한 것들을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는 한없는 좌절감을 갖게 되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죠.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아마 재정적인 능력이나 건강 또 외모도 이야기하겠지만 꼭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좀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선생님 중에 훌륭한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잘 가르쳐주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그대로 봐주는 선생님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여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선생님이 아마 훌륭한 선생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는 탄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된 주어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멀리서 우리를 살펴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살펴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고통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우리가 쉬는 한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무엇보다 상황과 어려움에 눌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인생의 절망이라는 늪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혹시라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답답한 일로 인하여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영화 중에 이렇게 산악 영화 혹시 산 나오고 사람들이 산 타고 뭐 이러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꼭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꼭 낭떠러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낭떠러지를 건너야 되는데 거기에 다리가 나와요. 근데 그 다리가 꼭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다리가 나와요. 왜 그런 상황에는 꼭 그런 다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러면서 밑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천개의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길을 건너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면 꼭 용감한 사람이 먼저 건넙니다. 야, 내가 건너는 거 봐. 그리고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서 먼저 그 사람이 건너요. 그러면 꼭 나무 조각 하나는 부러지죠. 그러면서 어쨌든 어렵게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건너온 다음에 꼭 가장 겁이 많은 사람이 맨 마지막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아, 나 못 가. 무서워. 막 이래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건널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래요.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설득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건너게 돼요. 그때 건널 때 꼭 몇 발자국 걷다가 아래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무섭다고 주저앉고 야, 못 가.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래를 보지 마. 나만 보고 그대로 걸어와.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밑에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꼭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사람의 손을 딱 잡고 이제 걷는죠. 그런 장면들을 볼 때 늘 나오는 게 상황을 보지 말고 앞에 있는 목표를 보고 가라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 있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끄시는 삶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썩은 줄로 묶여져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 속에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스스로 넘어갈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분명한 은혜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 얻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는 분, 여러분의 아픔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돕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자꾸 망각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 버티려고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낭떠러지를 바라보면서 난 도저히 안 돼. 난 도저히 못하겠어.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해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은혜를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때에도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소망을 지키시며 생명과 소망의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절망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성령님 안에 소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달으며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니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발버둥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을 붙잡고 소망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은 우리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며 내가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의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제 소망의 눈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